안식을 배반한 안식일, 18사람과 18해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같은 숫자죠. 90년대 누가복음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사람들. 이것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다시 보면 이해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분들은 약 20년 전 AD 70년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 불탔죠? 성전이 무너졌죠? 로마 군대가 도시를 포위하고 주민들을 학살했죠? 살아남은 자들은 흩어졌죠. 디아스포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소아시아, 지금 터키 같은 데죠? 어느 도시였어? 시리아의 어느 마을에서, 혹은 저 멀리 로마에까지 가서 살고 있습니다. AD 90년대에. AD 70년대 나라가 망했는데, 그게 몇년 동안 계속됐어요? 1900년 동안. 계속되다가 드디어 1948년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을 제정하고 시작할 때 똑같이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되는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1900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조선이 있고 뭐 고려시대도 있고 신라시대도 다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거 없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지만 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을까라는 그런 질문이겠죠? 그러나 일상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먹고 사는 거 문제죠.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또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통스러운 질문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90년대 이 사람들의 형편을 알수 있는 텍스트가 누가복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13장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1절에서 5절 빌라도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는 전언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90년대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 공동체라면은 이 이야기는 낯설지가 않아요. 그분들은 로마의 폭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지 않습니까? 성전뜰에서 피를 흘렸다? 당연히 이거는 끔찍한 사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메타포, 은유가 아니에요. 실존의 삶을 살면서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빌라도 이야기만 그런가? 실로암 망대 이야기가 또그 다음에 나오죠. 예루살렘 안에 있던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뭐 무너질 수 있죠. 근데 일하는 사람이 18사람이 죽은 거예요. 90년대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들으면서 무엇을 떠올렸겠어요? 예. 20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 건물들이 불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에 깔려 죽는 것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실로암 망대는 그들에게 바로 어제의 기억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이 예리하게 파고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이 보기나 갈릴리의 그쪽의 사람들이 아주 반동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이런 줄 알아? 이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당시의 지배적인 파라다임이 인과응보론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인과응보론입니다. 율법이 있죠. 율법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이 언약을 선포하세요.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적 인과응보 파라다임이라고. 우리의 고통, 질병, 아픔,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는 파라다임. 성벽이 무너지는 재앙, 파괴, 하나님의 심판의 신호가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다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파라다임으로 산지 20년밖에 안 돼. 20년. 쉽게 이런 질문과 그 상황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어.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어. 실로암에서 죽은 18명은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겁니다. 뭘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의미의 죽음이 있어요. 의미의 죽음입니다. 끔찍한 사고나 변을 당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대로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한마디로 NO!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적 인과응보 파라다임 전체를 그 율법을 완전히 흔들어버리십니다. 고통은 죄의 증거가 아니야. 죽임 당했다고 심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착각이야. 우리나라가 망하는 재앙 하나님의 저주의 시그널로 봐? 그러면 안 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90년대 공동체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뭔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당한 재앙을 우리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우리 속에 내면화해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며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고 떠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성전도 없어지겠다. 제사 지내러 안 가도 되겠네. 그런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을 거예요. 아니야. 이 예수님의 노우는 눈이 번쩍 뜨게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4절 제일 밑에 보십시오. 화면에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율법에 대한 노우는 우리들한테도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런데 잘 보십시다. 회개라고 했어요. 회개. 금방 예수님께서 인과응보 파라다임을 해체해버렸는데 근데 이제는 또 회개하지 않는다고 망한다고? 이거 모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의 의미를 정확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회개, 메타노이아,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Turn around,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90년대 누가복음의 공동체가 가던 방향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로마에 대해서 무장 저항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굶어 죽으나, 로마하고 한판 싸우다가 죽으나, 이판사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 전쟁사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게 AD 70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은 나쁜 짓 하지 마 이런 도덕적인 경고가 절대 아닙니다. 죄짓지 마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회개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무장항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 거야 라는 파멸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폭력의 논리를 따라가면 다 죽는다는 거죠. 폭력의 논리가 너희를 삼킬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공동체에게 2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시 보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자기 아버지 세대가 잘못한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21세기를 사는 우리한테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는 방향이 폭력을 옹호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미국의 극우 교회들이 지금 다 트럼프의 이란 폭격과 이스라엘 군대들의 가자지구 폭격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같은 짓이에요. 그럼 망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망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6절에서 9절 이야기를 보십시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빌라도 사건과 실로암 망대 이야기 다음에 이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연결이 뜬금없는 것 같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썼어요. 3년 동안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주인이 와서 그거 뽑아버리라고 그래요. 농부가 간청을 합니다. 아유 주인님, 아 1년만 좀 기회 주세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성경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open-ended, 질문은 있는데 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답은 니들이 알아서 결정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유가 있겠죠. 누가복음 90년대 공동체는 스스로 이 비유 안에 들어가 보라는 것이죠. 포도나무 농사 짓는 것처럼 한번 들어가 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트라이 해볼게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전이 무너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기회가 더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90년대를 사는 이 누가복음의 그 찌들게 가난하고 핍박받는 그 공동체가 아 우리는 그냥 뿌리가 뽑힌 교회인가? 아 아니야 우리 한번 더 해보자 살아보자. 그 농부의 청원 1년만 유예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1년만 좀더 기다려 주이소 이런 말이에요. 금년에 땅 파고 거름 주고 물 주고 할 테니까 열매가 열리면 수확하면서 한번 멋지게 잔치하십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은혜의 문법입니다. 심판이 취소된 것일까요? 아니죠. 유예된 것이. 그 유예의 시간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열매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90년대 공동체에게 이 비유는 희망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서스펜션 시간 안에 있어. 그러나 무한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이 긴장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이지만 방향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스펜션은 선물이에요. 하지만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 이야기. 10절에서 17절입니다. 디테일한데요. 18 years, 18해. 이 숫자 앞에서 잠깐 멈추어 보십시다. 아까 앞에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이 18명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18 years, 18해 동안 허리를 구부리고 고생하며 살았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같은 13장 안에 18이라는 숫자가 두번 나온다? 예. 네. 상상력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성경 해석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70년대 성경이 무너졌다? 18 years after 하면 어떻게 돼요? 88년 되죠. 저는 누가복음이 88년에 쓰인 것 같아. 특별하게 뭐 학술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꼭 맞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뭐 88년에도 좋고, 90년도 좋고, 93년도 좋고. 읽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유입니다. 제가 그렇게 자유롭습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아는 거라는 거지. 내 몸이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18해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은. 이 여인은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해방의 선언이 치유에 앞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이고 몸의 회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등장하는데 분노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쳤다는 것이죠. 회당장의 분노는 회당장으로서 율법을 지키려는 것이에요. 그 순간 역설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안식일을 배반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원래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제7일을 쉬시는 거예요. 레스트예요. 그게 원형이 돼가지고 출애굽 엑소더스 스토리에 안식일이 나와요. 내가 천지 창조하면서 제7일을 쉬었는데 너희들도 쉬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니도, 니 종도, 니 가축도, 유숙하는 이방인마저도 무조건 쉬어야 돼. 그러니까 안식은 해방의 날입니다. 노동하는 데서 해방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주 반복하는 게 안식일인데. 그런데 그날에 18해 동안 쉬지 못했던 여인을 묶어두는 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공동체의 몸의 기억을 짓밟는 안식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18년 동안 알았다고 그랬으니까.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억압의 도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안식 자신의 본질이 안식일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어떻게 반론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여기 있죠? 빨간 걸.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물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소나 나귀하고 아브라함의 딸을 등치를 시켜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깨뜨리는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회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뭐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고 똑같죠. 이 여인은 18해 동안 허리를 굽히고 살았다. 이건 누구예요? 누가복음을 읽는 공동체 멤버 전부 다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그 민족이 회당에 들어온다고 달라지고 뭐가 있겠습니까? 찌든 모습 그 그림이 18 years 동안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공동체를 안식일에 회당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한 구성원으로 선포하시는 것이죠. 완전한 멤버십 가진 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90년대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지, 방랑자, 억압받는 자, 오랜 고통 때문에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18해 동안 알았던 여인들,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언약의 완전한 구성체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고통은 죄의 증거가 아니야. 죽임 당했다고 심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 그러나 지금과는 파멸로의 방향을 점검해봐. 네 코스를 바꿔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시간이 있어. 서스펜션 타임이야. 선물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오래된 매임에서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공동체의 이러한 질문과 우리의 질문은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가 무너지는 것 우리는 지금 보고 있죠. 전쟁이 있습니다. 폭력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해체됩니다. 우리가 신뢰했던 제도들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포트하는 신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로 설탕, 휘발림의 말로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사람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No,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오늘의 말씀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